역사고전 강의 32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보수주의에 대해서 좀 쓸데없이 많이 설명을 했죠. 보수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붙여서 말을 해보자면 보수라든가 진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에도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을 가리키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이념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보수주의다, 진보는 또 주의라는 말을 안 쓰죠. 보수주의다, 컨서버티즘, 네. 그걸 쓸 때는 보수나 진보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보수적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진보적인가. 그러면 보수는 규정하기가 쉬워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있던 것을 지키려고 한다. 이전에 있던 것만 찾으면 되는데 진보라는 것은 눈앞에 있지 않은 것, 지금 현재 실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앞당겨서 실현하려는 그런 노력 또는 그런 움직임 또는 그런 집단적인 태도 그런 걸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무엇이 진보적인가? 나는 진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간단히 말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옳은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언명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올바르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진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진보운동을 해야 한다. 진보운동을 한다. 그럴 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첫째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탐색해야 되겠죠. 그걸 탐색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이게 또 다른 문제예요. 탐색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설득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령 제가 지금 역사고전 강의를 읽고 있어요. 해설을 하고 있고 제가 쓴 역사고전 강의라는 책을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역사고전 강의가 좋은 책이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한다.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읽어봐야 한다. 라고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사고전 강의가 좋다는 것은 저 혼자는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좋은가, 이렇게 좋다. 또는 뭐 그냥 제가 쓴 책이니까 밑도 끝도 없이 뿌듯한 마음에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거 좋은 책입니다. 읽어봐야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 뭔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증명해서 그 증명을 바탕으로 하여 설득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보수는 있던 거잖아요.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해버리면 쉬워요. 굉장히 쉬워. 따라서 보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도 허던 거니까 그냥 허던 건 까닭이 있는 거겠지. 있는 건 사람은 기왕에 있는 게 여세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수긍하는 경향이 있죠. 뭐 쉽지. 뭐 그건 그냥 있던 거니까 까닭 없이 있었겠어? 막 이렇게. 그런데 진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찾아내야 하고 그것이 또 좋다는 것을,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좋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고, 그러니까 진보운동이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보수 적인 태도를 취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까탈스럽죠.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이라는 건 그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뭐 에드먼드 버크가 쉬운 길을 가려고 뭐 그렇게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만 해도 이것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200주년을 기념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죠. 버크의 머릿속에서도 역사라는 건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알 수 없었겠죠. 다만 이제 버크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혁명적 군중의 집단 심성을 통해서 어떤 프랑스에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예측한 것,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맞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단 한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태도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분명하게 게으른 태도입니다. 여러 개의 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요소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모두 다 식별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연현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섭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섭동, 포섭한다 라고 할 때 그 섭자하고 움직인다 할 때 동자, 움직일 동자를 써서 섭동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Perturbation이라고 하는 영어를 그렇게 옮기는데요. Perturbation. 여러 개의 다른 물체로부터 명확한 중력 효과를 겪은 하나의 큰 물체가 보이는 복잡한 움직임. 행성의 운동을, 별들의 운동을, 항성은 붙박이 별이니까 그렇지만 우주 전체가 움직이고 있으니 항성도 우주 안에 있는 한은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대개 이제 움직이는 천체를 가리킬 때 되게 쓰죠. Perturbation이라는 이 단어가 쓰는데 이게 일정하게 운동하고 있던 것에 어떤 작은 변화가 주어지고 그게 이제 건드려진다는 것이죠. 작은 변화가 주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일파만파, 정말 말 그대로 일파만파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것을 이제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역사에 가져다가 Perturb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것 중에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역사에 있어서의 원인과 결과를 착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가 있고 자본주의는 봉건제가 쇠퇴하면서 등장하였다. 이런 게 좀 상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봉건제가 쇠퇴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봉건제의 토대를 건드리는 어떤 섭동적 사건이 방금 전에 나온 용어를 이용해서 말해보자면 어떤 섭동적 사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적인 어떤 현상이나 사건들이 조금이라도 미약하게나마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난 것들이 봉건제의 토대들을 건드리면서 봉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봉건제 안에서 여전히 봉건적인 어떤 사회 구성체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이 자본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을 경우에 그런 요인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것이 봉건제의 토대를 뒤흔드는 미약하나마 뒤흔드는 그런 힘이 되었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자본주의적 진보가 봉건제 쇠퇴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은 봉건제, 여전히 굳건한 봉건제적 토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런 봉건제가 없었더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걸 우리는 봉건제가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어떤 원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둘러싼 얘기는 사실 근대 자본주의 그 근대 자본주의의 성립 그 300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그런 과정에서 많이 이런 논의가 오고 갔어요. 왜 유럽인가? 뭐 대분기 뭐 이런 것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경제적인 역동성이 중요하다. 제도의 차이가 중요하다. 또는 전혀 그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원인이다. 이를테면 그럴 때 쓰는 말이 이제 omitted variable bias라고 그래서 생략 변수 편향이라는 것. 대표적인 예로 박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 책에 보면 이제 종교적인 심성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왜 그런 걸 생각 안고 있었느냐? 그게 생략 변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이런 유럽의 기적 또는 뭐 대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옥스퍼드 세계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제 더 이상 그 유럽이 더 앞섰다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유럽이 더 앞섰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학자들 사이 합의가 되었어요. 왜냐? 섭동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서술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에드먼드 버크가 혁명적 군중의 집단 심성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프로이센 지역으로 이렇게 넘실대면서 넘어올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죠. 프로이센 지역에서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오늘날 독일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 또는 이제 칸트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면은 칸트가 살고 있던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면 오늘날에는 저기죠. 러시아 연방 그 지역에 있는 곳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이 영향이 이제 점점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러면 논쟁이 벌어지는데 칼 폰 클라우어가 새로운 프랑스 입헌의 근거로서 인류의 권리에 관하여 이제 입헌이라는 말 자체가 컨스티투시온 컨스티튜션이라는 게 입헌인데 이게 되게 체제라는 말로도 번역되거든요. 이런 건 좀 구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체제라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법률에 근거한 체제를 가리킬 때 컨스티튜션이라는 말 쓰죠. 또는 트로페 즉 삶의 양식, 생활 양식에 근거한 것도 체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뭐 플라톤의 메넥세누스 이런 대화편에 보면은 우리의 정체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생활양식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는 생활양식이라고 하는 건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률 위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폴리테이아라고 그 하는 헬라스어가 레짐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데 그때 레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죠. 하나는 말 그대로 자연적 체제. 생활 양식에서 나오는 체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컨스티튜션으로 번역할 수 있는 체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률의 근거에서 체제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은 이걸 이제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도이치어로 컨스티튜션 예, 요 단어를 명백하게 씁니다. 요 단어를 바디 폴리틱 이런 말을 쓰지는 않죠. 그런 것이 벌어졌고 사람들이 칸트에게도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칸트의 의견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칸트는 180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본 보편사회 이념이라고 하는 논문이 1784년에 나왔어요. 1784년에 나왔어요. 그럼 프랑스 혁명 이전에 나온 건데 사람들이 이제 칸트에게 프랑스 혁명에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소급 적용으로 하게 된 셈이 칸트가 무슨 그 예언자처럼 여겨지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자코뱅으로 간주되던 상황인데 사실 이게 지금 자코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자코뱅 그러면은 그 당시 프랑스 혁명 당시의 특정 정파를 가리키는 말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과격한 체제 파괴를 일삼을 정도로 체제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새로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이념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세력 이런 걸 자코뱅이라고 그러죠. 까닭없이 과격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일 정도로 자코뱅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 완전히 그것이 함축된 의미가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좀 뭐라 할까요? 빨갱이? 예전엔 좌익이라고 그랬죠. 지금 좌파라는 말을 쓰는 것은 조금 순화된 것이고 좌익이다. 해방 공간에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 이런 말을 쓰면은 굉장히 그 자코뱅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을지 그걸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한국에서 뭐 빨갱이 여순 반란 사건 이후로 이제 빨갱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빨갱이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사태가 아유 지금 말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이라는 이 논문이 9개의 명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제8명제 여덟째 명제가 프랑스 혁명이 추구한 이념에 대한 탁월한 설명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 꽤 길지만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한번 군데군데 중요한 부분을 짚어가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의 은밀한 계획, 즉 내적으로 완전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외적으로도 완전한 국가적 조직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의 수행이라 볼 수 있다. 이 첫째 문장이 이 8명제의 첫째 문장 요게 좀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정당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문장이죠. 칸트가 인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한다. 칸트는 역사 철학에 관한 책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칸트가 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역사에 관한 그런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을 묶어서 저 성균관대학에서 퇴직한 이한구 교수가 칸트의 역사이론인가 하는 그 책으로 번역해서 낸 적이 있어요. 그 책이 번역되어 나온 걸 보고 제가 좀 흠흠 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저기 요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온 보편사의 이념은 이걸 아마 초역을 한 게 제 선생님 판단역편 번역하신 제 선생님이셨을 텐데 그래서 그것 이것저것 예전에 이제 칸트의 역사 철학 관련 그런 글이나 논문들 이런 걸 제가 그만 이 목적을 그러니까 자연의 은밀한 계획이라는 말을 여기서 칸트가 썼거든요. 자연의 은밀한 계획. 이거는 우리 인간이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은밀하다는 말 자체가 이미. 근데 칸트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전개되는 게 자연의 은밀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선한 목적을. 칸트는 그걸 생각해요. 판단력 비판에서도 내적 한목적성 그런 말 쓰잖아요. 씁니다. 쓰잖아요가 아니라 이제 철학고정 강의에서 제가 해설했기 때문에 쓰잖아요라고 말하는 건데요. 씁니다. 자연은 선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는 거죠. 칸트는 아주 명시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국가의 제재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걸 말하기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이성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찬이 신을 말하지 않자니 찜찜한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예, 실천 이성의 요청 이런 것을 예, 얘기한 걸 보면 그것을 이 사람은 이제 자연의 은밀한 계획 즉 선한 것을 향해 가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여기 인류의 역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의 은밀한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건 칸트가 선한 목적을 가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적으로 완전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완전한 내적으로 완전한 요거는 숨겨져 있는 그런 말이죠. 이 목적을 위해서 외적으로도 완전한 국가조직 즉 지금 완전한 국가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칸트가 딱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요 구도 그 프랑스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본 보편사회 이념이라고 하는 요 구도는 우리가 이 다음에 읽을 이제 헤르더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헤르더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비드 흄 이런 사람하고는 나름 다르죠. 헤르더가 그 칸트보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인데 한 1744년생이고 칸트가 1724년생이니까 20년 정도 나중에 태어난 사람인데 헤르더의 이런 생각 저기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읽을 인류의 도야를 위한 또 하나의 역사 철학 이런 책들 그런 책들에 들어있는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칸트는 이사야 벌린이 말한 것처럼 낭만주의자 헤르더는 명백하게 낭만주의자로 분류되는데 로맨티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자연의 은밀한 계획 즉 자연의 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이 당시 사람들이 헤겔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죠. 마르크스도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바탕에 그걸 깔고 있죠. 마르크스의 여러 그 철학적 저작 여러 개는 아니고 경제학 철학 수고 이런 같은 철학적 저작의 바탕에는 그런 생각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큰 사상의 덩어리가 누구에게나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져 있었던 것인데 칸트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국가조직은 자연이 인류에게 준 모든 소질을 완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상태로서 성취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연의 은밀한 계획, 자연의 선한 조직을 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조직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물론 사람은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거의 97% 정도 되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한국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해도 뭐 5%는 나온다는데 그것이 그렇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빼고는 다 가지고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 목적론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죠. 그래서 371페이지 밑에서 여덟째쯤 보면은 태양이 행성 전체를 거느리고 광대무변한 항성계를 돌아가는 운행이 지금까지 어떠한 천체 관측에 의해서도 불확실하게만 규정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연의 운행이 완결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짧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확실하게 알아낼 수가 없다. 일단 거기까지가 한 덩어리고 한 부분이고 372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은 오늘날에는 이미 국가 간의 인위적인 대외관계가 맺어져 있어서 어떠한 국가라도 국내의 문화가 침체되면 타국에 대한 힘과 영향이 줄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자연의 이러한 목적의 진보는 그렇지 못하다 해도 그 유지는 각 국가의 명예를 잃지 않으려는 의도에 의해서도 상당히 보증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나라든지 이렇게 대외관계가 인위적인 대외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끼리 이쪽 한 나라에서 뭔가 발전하면 저쪽 나라는 쇠퇴한 나라로 그것이 흘러들어가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칸트는 이제 개인의 활동에 가해지는 제한이 점점 철폐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나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그런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나은 인류 전체가, 이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회 이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태양계의 운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태양계의 운행을 보면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이 여러 그 태양계에 속해 있는 우리 지구 같은 이런 속해 있는 애들이 각자 안에서는 온갖 정도의 분란이 일어나고 뭔가 하는 것 같아도 태양계라고 하는 큰 덩어리 안에서는 변함없이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라고 하는 전 세계 시민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는 자연의 은밀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나라의 시민들의 상태도 그쪽으로 향해 간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칸트가 이런 글을 쓰고 할 당시에 유럽의 여러 나라는 군주제 국가들이,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군주제 국가였죠. 그래서 칸트는 이런 유럽의 여러 나라의 평화와 시민권의 뭐 증진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군주들끼리 모여서 좀 의논도 좀 하고 좀 선의를 가지고 서로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함께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러 어떤 사람들은 칸트가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 그런 것에 어떤 선구자가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그 정도까지로 칸트가 훌륭한 사람이면 좋죠. 저도 뭐 그냥 속된 말로 우리 같은 업계 사람인데 그런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칸트가 생각하는 국가는 그냥 군주제 국가였기 때문에 군주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잘해봐. 그리고 유럽의 군주들은 또 좀 따지고 보면 또 한 다리 건너 친척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해봐 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오늘날 같은 국가 그 자체가 하나의 군주 개인의 인격체의 구현체가 아닌, 국가 자체가 하나의 법인체로서, 어떻게 보면 법인체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존재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을 가진 국가, 주권 국가로서의 국가가 결집된 국제연맹 이런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런 성격이 다르다는 것,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보면, 프랑스 혁명을 둘러싼 독일 지식인사의 논쟁은 법전 논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라인란트 지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여기서 나폴레옹 민법전이 시행되고 그랬죠. 그러면서 제도가 바뀌었고, 앞서 말씀드린 그 섭동의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도이칠란트의 산업과 문화의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속칭 식민지 근대화가 일어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나폴레옹이 거기를 침략한 건 군사적인 목적 때문인데, 일본 제국이 조선을 침략해서 뭘 해서 식민지 근대화가 일어났다, 그거는 뭐 통계적으로 다 논박이 되어 있으니까 식민지 근대화라는 말 자체가 어이없는 표현인데, 이 도이칠란트는 좀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나폴레옹 법전이 이것의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32강 마치고요. 다음에 33강. 자, 헤르더. 헤르더 유책. 네, 다음 시간에 뭐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